자,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23장부터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자, 23장을 같이 펴보시고요. 이사야서 23장은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얘기를 지금 앞에서부터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23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두로라는 국가가 또는 도시, 이 국가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전한 그런 도시였고, 이제 그 문명이었다는 것이죠. 고대 페니키아의 이제 대표적인 해상무역 도시다,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지리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이 가나안 지역 지도에서 제일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게이 갈릴리 호수니까, 그 갈릴리 호수보다 좀 위에 있는 지역이 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레바논 남부 해안 이제 이런 지역으로 이제 돼 있는데요. 이 두로는 그러니까 상업 문명의 절정에 오른 인간의 영광을 대표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3장 8절에 왕관을 쓴 최고의 도시로서 통치자들을 상인들로 두고 땅의 존귀한 자들을 무역상들로 둔 두로를 치려고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princes, 통치자라고 불린다. 무역상들이 honorable, 존귀한 자로 불린다. 이제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시를 이제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 멸시를 받게 하시려고 그것을 계획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대의 두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그 고도로 발전한 그 도시들, 상업도시, 무역도시, 이런 도시들을 전부 파멸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예표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온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앞쪽에서는 이제 각 개별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24장에서는 이제 온 땅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어떤 분들은 이게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들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를 작은 계시록, 이제 이렇게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대환난기의 모습, 지상재림의 모습,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모습,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간간이 언급하듯이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볼수 있는 얘기고, 더 가깝다면 몇년 안에 볼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 성경이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500년 전에 또는 뭐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굉장히 먼 얘기로, 막연한 얘기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6000년, 인류 역사 6000년의 그 끝부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가까운 얘기가 될수 있다. 실제적인 얘기가 될수 있다. 몇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얘기가 될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그러죠, 당연히. 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이런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리니,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왕들과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장면 아래로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들은 1차적으로는 당대의 국가들에 대한 임박한 어떤 그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또 아시리아, 바빌론 다 이런 그 당대의 국가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보다 넓게는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성취될 그러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17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땅의 거주민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 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게 이제 땅이라는 표현이 earth, 우리가 이제 지구로도 번역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지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땅 전체,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심판, 그래서 대환난 때의 그 이제 모습과 또이전 지구적 또는 그걸 넘어서 전 우주적인 어떤 격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압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몇 절인가요? 18절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린다. 이거 뭐가 떠오르시죠? 노아의 대홍수 떠오르시잖아요. 하늘의 창들이 다 열렸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국지적인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지구적인 그 격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땅이 술 취한 자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린다. 얼마나 거대한 지진이 있으면 이렇게 될까요? 여기 또 17절에 보면은 땅의 거주민들아,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올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 날이 누가복음 21장 35절인데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무같이 임한다. 짐승이 올무에 걸릴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철컥하고 이 올무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이 대비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순간이 이제 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 이중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이고, 마음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제 다시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죄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왕들을 벌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지금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자, 여기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그 천체의 변화가 있어요.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서로 다른 저자들이 대언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요엘 대언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자,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 그랬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의 천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보니까,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 상황, 요 직전에 대환난기 요런 때에 그이 천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 구약의 대언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그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그 대언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니까 이게 이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이야기인데,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아까 그 술에 취한 듯이 땅이 흔들린다 그랬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그렇죠? 해와 달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했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그런 재앙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인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자, 아까 다시 이사야서 24장 23절에 보니까 해와 달 얘기하고 나서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시온산 얘기 나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얘기 나오죠. 자, 요게 지금 이제, 물론,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가깝게 이루어질 그런 어떤 일들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군의 주라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또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가셨을 때, 이제 여기서는 심판 뒤에 오는 구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민들을 위한 잔치, 죽음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눈물을 제거하실 것, 이런 말씀을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순서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환난기를 거치고 예수님 지상재림 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사야서 66권으로 되어 있으면서 39장까지와 그 이후 40장서부터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듯이 나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서의 중간중간 내용들이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 주께서 도시를 무더기로 만드시고 방벽을 세운 도시를 폐허로 만드시며 타국인들의 궁궐을 도시가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결코 세워지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무서운 민족들의 도시가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에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열기를 낮춤 같이 주께서 타국인들의 떠드는 소리를 낮추시며 열기를 구름의 그늘로 식힘 같이 주께서 무서운 자들의 가지를 낮추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이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이것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잔치 이야기를 6절부터 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자, 이 산이 어디 산일까요? 아까 24장 그 앞장에 그 23절에 보면 이게 시온산이죠.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어 잘 정죄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잔치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신다.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얘기 하시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신다.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을 한번 집행하시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잔치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런 잔치입니다.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잘 정제된 그런 포도즙으로 베푸시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메시아적 잔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것도 또 연상이 되지요. 또 어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이 이 구절이 좀 또 한국 사람들에게 좀 유명한 이유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 구절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그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교리를 그렇게 이제 공고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지금 6절에 보면은 포도즙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제 포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찌꺼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찌꺼기 위에 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포도즙을 이렇게 이제 만들 때 포도를 발로 밟아서 이렇게 이제 으깨 가지고 즙을 냈잖아요. 그러면 포도의 이제 껍질이나 이제 이런 데서 떨어진 어떤 그 이 건더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밑으로 잘 가라앉은 거죠. 가라앉고 이제 위에 맑은 그곳 이제 그곳을 떴을 때 그게 이제 이 어떤 질이 좋은 최상의 어떤 포도즙 이제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이게 이제 오래 저장한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저장한 포도주.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의 유월절 포도주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로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그러면서 그 유월절을 다시 가져온 사람이 안상홍이다. 그러므로 안상홍이 재림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대언에 따르면 이게 지금 밑에 이렇게 이제 포도즙 얘기를 쭉 하다가 포도즙으로 잔치 베푸는 얘기를 쭉 하다가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함으로써 사망을 삼킨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는 잔치를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리라는 이 표현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켜진다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점프를 해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 사망을 멸하는 방식이 특정한 절기와 관련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왜 이렇게 점프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안상홍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을 멸하는 이 방식이 특정한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 그게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아까 그 26절에 25장 6절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제 번역하니까 이것이 유월절 포도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지금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가 유월절 포도주다. 근데 이게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포도주는 유월절 포도주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래 저장한 이 포도주라는 이 표현이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로 1600년 넘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이게 어디 하나라도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성된 포도주 이게 지금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는데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고 이걸 그래서 실제로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안상홍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안상홍이 누구겠냐? 그러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상홍이 유월절을 회복한 재림 예수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월절 교리를 모르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안상홍이 회복한 유월절을 그 하나님의 교회 방식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가서 보시면 9절에 25장 9절에 보시면 보라 이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보라 이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그 앞쪽에서 지금 오래 저장한 포도주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망을 삼키신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만이 그 이 유월절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안상홍이 그걸 회복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성경이 선포하지 않냐 이렇게 이걸 회복시킨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네. 영생을 주는 기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생은 유월절로만 이루어지고 이게 사실 행위 구원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안상홍이잖냐. 그러면 안상홍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도 왜 이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얘기를 하나를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해 하다가 이걸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믿을 수가 있나. 정말, 너무 정말 의아하고 정말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미혹이라는 게,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그 흐리멍덩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이단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얼토당토하는 것을 여기다 끼워 맞추고 저기다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제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 독립신문계 목양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젊은 어떤 죄의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얘기도 다 똑같아요. 들어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약을 해가면서 너무 황당한 것들을 이렇게 꿰어 맞춥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문제고 이게 이제 큰 미혹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한 단계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한 단계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러 단계를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한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베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일 이야기.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6절이죠.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대한 그 이제 말씀인데,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 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딴거 없습니다.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덮개와 베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어떤 무지, 영적인 어둠,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이때가 되면, 그 메시아께서 이런 모든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이걸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베일을 벗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일 얘기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올바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들이 베일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도, 지금 이사야서의 이 표현도 진리에 눈멀어 있는 상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좀 나가서 이 베일이 영적으로 눈을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는 마치 수의와도 같은 그런 베일의 역할도 또 있다, 이제 이렇게도 또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멀어 있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시체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수의가 덮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그 눈도 밝히시고 또 사망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그 여기 이제 사망 얘기도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도 같이 제거하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벗겨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사망을 없애는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친숙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이지요. 거기 보니까,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이게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문맥은 부활과 휴거 문맥이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거의 동시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부활과 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은 부활과 휴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순서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온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 얘기도 하고, 이제 회복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아까 사망 얘기할 때그 얘기는 지금 부활과 휴거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예, 이제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제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눈물을 없게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눈물을 없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익숙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하고 21장 3,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2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다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 외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이 마지막 때에만 누리는 기쁨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사실 반복적으로 이것은 크고 작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이건 누구만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들만 이 기쁨을 이렇게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조종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몇 구절을 취해서 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르게 이것들을 혼잡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온갖 이상한 것들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꿰어 맞추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또 우리가 좀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기초서부터 잘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어리석은 이야기에 단 한순간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그러한데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